2011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 겨울 BBC에서 북극과 남극에 대한 자연 다큐멘터리 Frozen Planet을 제작 방송했을 때 자국은 물론 30개국에 달하는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북극곰이 새끼를 낳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제작팀이 인공적인 출산 장소를 만든 후에 촬영한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BBC는 다큐멘터리의 진정성을 훼손했다는 비난과 직면하게 됐습니다. 결국 영국의 미디어 청문회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BBC가 내놓은 이유는 첫 번째, 안전이었습니다. 새끼를 낳는 상황에서 민감해진 어미곰에게 카메라를 들이댈 경우 촬영 기자는 물론이거니와 태어날 새끼 곰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작품의 완성도였습니다. BBC는 문제의 조작된 장면에 대해서 해당 장면의 자막이나 성우의 해설을 집어넣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자막이나 해설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그 다큐멘터리의 예술적인 취지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모 일간지에서 이런 BBC의 결정이 다큐멘터리의 진정성을 훼손했는가를 놓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데요. 이에 85%를 넘는 설문 참여자들이 BB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옹호한 것은 그러나 BBC의 예술 지향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일부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포착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재연했을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마저 돌파해버리는 어떤 진실의 힘, 그것에 더 점수를 준 것입니다. 3월 24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월요일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Non-fiction이라 부르는 장르가 바로 문학의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북부의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부당하게 남부 노예로 살아야 했던 솔로몬 노스업의 자신의 경험을 가감 없는 진실의 언어로 담아낸 논픽션, 그리고 올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등등 3개 부분을 수상한 동명 영화의 원작 12 Years a Slave, 노예 12년, 벌써 2주일째 감상에 들어가면서 새삼 그 진실성, 사실 보도의 정확성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BBC가 부득이하게 사실을 채집하는 것이 아니라 윤색할 수밖에 없었던 이 딜레마가 솔로몬 노스업에게도 당연히 있었겠죠.
네, 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일단 감상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 사실 좀 많이 그래픽, 좀 잔인할 것 같아서 영화를 안 봤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읽는 것만으로도 이제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에는 좀 너무 힘들 정도로 드라마틱하잖아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또 잔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100% 진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유에서는 아니겠지만 노예제를 옹호했던 또 남부 백인들 가운데에서는요. 이 작품이 가짜라고 반박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 중에는 순진하고 무지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일부러 반박을 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인지 저자인 솔로몬 노스업 이도 이런 우려 자신이 했나 봅니다. 이 에세이를 편집한 그 편집자와 함께 이 작품이 진실만을 말한다는 원칙 철저히 고수하자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노예 12년의 첫 페이지부터 솔로몬 노스업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노예제에 관해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범위에서만 말할 수 있다. 내 삶의 이야기를 과장 없이 들려줌으로써 사실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전달하는 게 내 목적이다. 다른 소설들이 노예로서 내가 겪은 것보다 더 잔악한 악행과 더 가혹한 속박을 묘사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려 한다. 뭐 법정 증언하는 그런 심정과 각오 느껴집니다.
네.
부당하고 억울한 경험을 했다면 나의 경험이야말로 진짜라고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또 남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싶을 만합니다. 솔로몬 노섭은 그런 태도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을 읽는 내내 느껴집니다. 2주차의 감상 들어가기 전에 그런 진실한 경험담을 온전히 읽으실 수 있도록 책 선물 준비했죠. 도서출판 글항아리에서 솔로몬 노섭의 노예 12년 번역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홈페이지 주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lackbird Chain, 백의 노래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Solomon Northup Essay, 12 Years a Slave, 노예 12년. 일곱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솔로몬 노섭은 자유인이었고 예술가였습니다. 그러나 30대의 나이에 부당하게 납치되어 남부로 끌려가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그의 가족들은 그가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이름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제 플랫이라는 노예 이름으로 불립니다. 바야흐로 그는 탈출의 의지마저 잃어버릴 참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게 된 주인 티비트는 첫 번째 주인 포드와 달리 그를 부당하게 모욕하고 학대를 해왔습니다. 참다 못한 솔로몬이 저항했을 때 그 결과는 사형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여전히 솔로몬의 반을 소유하고 있는 첫 주인 포드가 중재를 한 덕에 목숨은 부지하지만 티비트는 솔로몬을 다른 백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윈 앱스였습니다.
에드윈 앱스, of whom much will be said during the remainder of this history, is a large, portly, heavy-bodied man with light hair, high cheekbones, and a Roman nose of extraordinary dimensions. He has blue eyes, a fair complexion, and is, as I should say, full 6 feet high. He has the sharp, inquisitive expression of a jockey. His manners are repulsive and coarse, and his language gives speedy and unequivocal evidence that he has never enjoyed the advantages of an education. He has the faculty of saying most provoking things, in that respect even excelling old Peter Tanner. At the time I came into his possession, Edwin Epps was fond of the bottle, his sprees sometimes extending over the space of 2 whole weeks. Latterly, however, he had reformed his habits, and when I left him, was as strict a specimen of temperance as could be found on Bayou Boeuf. When in his cups, Master Epps was a roistering, blustering, noisy fellow, whose chief delight was in dancing with his niggers or lashing them about the yard with his long whip, just for the pleasure of hearing them screech and scream as the great welts were planted on their backs. When sober, he was silent reserved and cunning, not beating us indiscriminately, as in his drunken moments, but sending the end of his rawhide to some tender spot of a lagging slave, with a sly dexterity peculiar to himself.
Edwin Epps의 이름은 이 이야기의 나머지에서 아주 자주 언급될 것이다. Edwin Epps의 몸집은 크고 당당했다. 머리는 금발에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코는 상당히 큰 매부리 코였다. 눈은 푸른색이고 살결은 희며 키는 183cm나 되었다. 에드윈 앱스는 이것저것 개묻기 좋아하는 사기꾼 같은 날카로운 인상의 소유자였다. 그의 행동거지는 냉담하고 거칠었으며 말투를 보면 그가 전혀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란 걸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 그는 사람의 화를 돋우는 성질을 지닌 사람이었다. 내가 그의 밑에서 일할 당시에 그는 술을 매우 좋아했는데 그의 술 탐닉은 2주 내내 이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버릇을 고쳤고 내가 그를 떠날 때에는 완전한 금주의 표본이 되어 있었다. 앱스는 술에 취하면 떠들고 으스대며 소란을 떨었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의 검둥이들과 춤을 추거나 마당에 있는 노예들을 긴 채찍으로 후려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단지 노예들의 등에 커다란 상처가 부어오를 때 그들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는 게 즐거웠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노예를 마구잡이로 때리던 것과 달리 조용하고 신중하며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는 꿈을 대는 노예 몸의 부드러운 부위에 특유의 교활한 솜씨로 생가죽끈을 가차없이 내리쳤다. 나는 그가 운영하는 목화밭에서 일을 했다. 우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목화를 땄고 그 딴 후에는 각자 딴 목화의 무게를 쟀다. 그리고 채찍질이 시작되었다.
It was rarely that a day passed by without one or more whippings. This occurred at the time the cotton was weighed. The delinquent, whose weight had fallen short, was taken out, stripped, made to lie upon the ground face downwards, when he received a punishment proportioned to his offense. It is the literal, unvarnished truth that the crack of the lash and the shrieking of the slaves can be heard from dark till bedtime on Epps's plantation, any day almost during the entire period of the cotton-picking season. The number of lashes is graduat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case. 25 are deemed a mere brush, inflicted, for instance, when a dry leaf or a piece of boll is found in the cotton, or when a branch is broken in the field. 50 is the ordinary penalty, following all delinquencies of the next higher grade. 100 is called severe. It is the punishment inflicted for the serious offense of standing idle in the field. From 150 to 200 is bestowed upon him who quarrels with his cabin mates. And 500, well laid on, besides the mangling of the dogs, perhaps is certain to consign the poor, unpitied runaway to weeks of pain and agony.
채찍질 없이 하루가 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목화 무게를 재을 때 늘 그러했다. 무게가 모자라는 범죄자는 끌려 나와서 옷이 벗겨지고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잘못에 상응하는 만큼의 처벌을 받아야 했다. 앱스의 농장에서는 목화를 따는 기간이면 거의 매일같이 어두워질 무렵부터 잘 시간이 될 때까지 날카로운 채찍 소리와 노예의 고통 섞인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틀림없는 진실이다. 채찍의 횟수는 경우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25대는 가벼운 비질 정도가 가해지는 것으로, 예를 들어 마른 잎이나 꼬투리 조각이 목화솜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혹은 밭에서 가지를 부러뜨렸을 경우다. 50대는 그 다음 등급의 모든 불이행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이다. 100대, 그것은 가혹한 수준으로 밭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행위처럼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해진다. 150에서 200대, 그것은 동료와 싸움을 벌인 노예에게 가해지며, 개들에게 물어뜯긴 뒤 500대의 채찍질은 불쌍하고 가여운 도망자들에게 몇 주 동안이나 고통과 괴로움을 맛보게 한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솔로몬 노섭 에세이 노예 12년,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로버트 존슨의 크로스로드 블루즈였습니다. 솔로몬 노섭의 세 번째이자 그의 노예 생활 마지막 주인 솔로몬은 그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야겠네요. 아주 최악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따는 목화가 오늘 가죽 채찍으로 맞는 매의 수를 결정한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 주인이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날에는 누가 어떻게 맞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정신질환자를 주인으로 맞이한 것이죠. 지뢰밭을 걸어가야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에드윈 앱스에 대한 솔로몬의 증언 계속됩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날은 손에 잡히는 대로 모두 때려 부수었고 노예들에게 채찍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면서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눈앞에 걸려든 노예를 마구잡이로 붙잡아서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덜 잔인한 기분이 들 때는 노예들을 불러 모아서 새벽에도 깨워서 춤을 추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앱스의 강요로 춤추는 노예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야 했다고 합니다.
All of us would be assembled in the large room of the great house whenever Epps came home in one of his dancing moods. No matter how worn out and tired we were, there must be a general dance. When properly stationed on the floor, I would strike up a tune.
Dance, ye damnedest, dance!
Epps would shout. Then there must be no halting or delay. No slow or languid movements. All must be brisk and lively and alert.
Up and down, heel and toe, and away we go,
was the order of the hour. Epps's portly form mingled with those of his dusky slaves, moving rapidly through all the mazes of the dance. Usually his whip was in his hand, ready to fall about the ears of the presumptuous thrall who dared to rest a moment or even stop to catch his breath. When he was himself exhausted, there would be a brief cessation, but it would be very brief. With a slash and crack and flourish of the whip, he would shout again,
"Dance! Niggers, dance!"
And away they would go once more, pell-mell, while I, spurred by an occasional sharp touch of the lash, sat in a corner, extracting from my violin a marvelous quick-stepping tune.
앱스가 춤추고 싶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올 때면 노예들도 모두 그 큰 저택의 넓은 방에 집합해야 했다.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지는 상관없이 모두 춤을 췄다. 나는 적절한 곳에 배치된 뒤에 연주를 시작했다.
춤을 춰! 이 감독이 놈들아, 춤추라고!
앱스는 소리쳤다. 그러면 머뭇거리거나 지체해서는 안 됐고 느리고 힘없는 동작도 용납되지 않았다. 모두들 빠르고 생기 넘치면서 정신이 초롱초롱해야 했다.
위로 아래로 발꿈치로 발끝으로 자, 다시 한번.
이것이 그 시간의 명령이었다. 앱스의 뚱뚱한 형체는 머스름한 노예들의 형체와 어우러져서 온갖 복잡한 춤의 미로 속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손에는 보통 채찍이 들려 있었고 감히 잠시 쉬려 하거나 춤을 멈추고 한숨 돌리려 하는 건방진 노예가 있다면 그의 귀를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앱스 자신이 지쳤을 때는 잠깐의 휴식이 있었지만 아주 잠깐일 뿐 이내 채찍을 휘두르며 다시 소리를 질렀다.
춤을 춰! 감독이 놈들아 춤을 추라고!
그러면 노예들은 허둥지둥 다시 시작해야 했고 그러는 동안 나는 모퉁이에 앉아서 때로 날카로운 채찍질에 정신을 차리며 놀랍도록 빠른 스텝에 곡조를 연주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목화밭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모진 채찍질을 당한 저녁 다시 끌려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춤을 추는 날들은 꽤나 많았다. 그러나 어떤 노예도 아름다운 20살에 패시만큼 괴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Patsy was slim and straight. She stood erect as the human form is capable of standing. There was an air of loftiness in her movement that neither labor nor weariness nor punishment could destroy. Truly, Patsy was a splendid animal, and were it not that bondage had enshrouded her intellect in utter and everlasting darkness, would have been chief among 10,000 of her people. She could leap the highest fences, and a fleet hound it was indeed, that could outstrip her in a race. No horse could fling her from his back. She was a skillful teamster. She turned as true a furrow as the best, and at splitting rails there were none who could excel her. When the order to halt was heard at night, she would have her mules at the crib, unharnessed, fed and curried, before Uncle Abram had found his hat. Not, however, for all or any of these, she was chiefly famous. Such lightning-like motion was in her fingers as no other fingers ever possessed. And therefore it was that in cotton-picking time, Patsy was queen of the field.
패치는 날씬하고 형체가 곧았다. 인간이 꼿꼿이 설 수 있을 만큼 똑바로 섰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노동도 피로도 아니 그 어떤 처벌도 파괴할 수 없는 고상한 기운이 흘렀다. 패치는 정말로 멋졌는데 구속으로 인해 그녀의 능력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가려져 버리지만 않았어도 동족 중에서 최고였을 것이다. 그녀는 높은 울타리도 잘 뛰어다녔는데 경주에서 그녀를 앞지를 수 있는 건 발빠른 사냥개 말고는 없었을 것이다. 어떤 말도 그녀가 타면 내팽겨치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또 능숙한 트럭 운전수이기도 했다. 박고랑도 일직선으로 가장 잘 다듬었고 울타리 나무를 쪼개는데 그녀를 능가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밤에 중지 명령이 들리면 그녀는 나이든 노예 에이브럼이 모자를 찾기도 전에 노새들을 염물통에 데려다 놓고 마구를 풀고 먹이를 먹이고 빗질을 해놓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것들로 유명해진 것이 아니었다. 목화 따는 시기가 오면 그녀의 손가락에서 번개 같은 움직임이 최고로 발휘되었다. 그녀는 농장의 여왕이 되었다.
She had a genial and pleasant temper and was faithful and obedient. Naturally, she was a joyous creature, a laughing, light-hearted girl, rejoicing in the mere sense of existence. Yet, Patsy wept oftener and suffered more than any of her companions. She had been literally excoriated. Her back bore the scars of a thousand stripes. Not because she was backward in her work, nor because she was of an unmindful and rebellious spirit, but because it had fallen to her lot to be the slave of a licentious master and a jealous mistress. She shrank before the lustful eye of the one and was in danger even of her life at the hands of the other. And between the two, she was indeed accursed. In the great house for days together, there were high and angry words, poutings and estrangement, whereof she was the innocent cause. Nothing delighted the mistress so much as to see her suffer, and more than once, when Epps had refused to sell her, has she tempted me with bribes to put her secretly to death and bury her body in some lonely place in the margin of the swamp. Gladly would Patsy have appeased this unforgiving spirit if it had been in her power. But not like Joseph dared she escape from Master Epps, leaving her garment in his hand. Patsy walked under a cloud. If she uttered a word in opposition to her master's will, the lash was resorted to at once to bring her to subjection. If she was not watchful when about her cabin, or when walking in the yard, a billet of wood or a broken bottle, perhaps, hurled from her mistress's hand, would smite her unexpectedly in the face. The enslaved victim of lust and hate, Patsy had no comfort of her life.
Patsy는 상냥하고 유쾌한 성격으로 믿음직스러우면서 순종적이었다. 존재감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잘 웃는 소녀였다. 그러나 다른 어떤 동료들보다 더 자주 울었고 더 많이 고통스러워했다. 정말로 피부가 벗겨질 만큼 매질을 당했다. 그녀의 등에는 엄청난 채찍질 자국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을 못해서도 세심하지 못하다거나 반항적이어서도 아니었다. 다만 음탕한 주인과 질투심 많은 안주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운명 때문이었다. 주인의 욕정에 찬 눈길 앞에서 움츠러들고 안주인의 소나기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그녀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정말 저주받은 신세인 듯했다. 집안에서는 며칠 동안 고함치거나 화내는 소리, 삐침과 별거 소동이 있었는데 결백한 패시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이었다. 안주인에게는 패시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었다. 앱스가 패시를 내다 팔기를 거부하자 안주인은 내게 여러 번 뇌물을 주면서 그녀를 몰래 죽여서 늪 주변의 조용한 곳에 시신을 묻어달라고 부추겼다. 패시가 앱스 부인을 달랠 힘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녀는 요셉이야기와는 달리 앱스의 손에 자신의 옷을 남겨둔 채 감히 도망칠 수 없었다. 패시는 눈밖에 났고 그녀가 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그는 즉시 채찍을 휘둘러 복종시키려 했다. 오두막 주위에서나 마당을 걷고 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주인이 던진 나무 막대기나 유리병이 예고도 없이 그녀의 얼굴로 날아 들어왔을 것이다. 탐욕과 증오의 피해자인 패시의 삶에 안락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솔로몬 노섭 에세이 노예 12년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Memphis Slim의 How Long이었습니다. 원작을 보면요. 패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에이브럼 노인이나 피비, 밥, 헨리와 같은 이 노예 동료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두 고유한 자존과 개성과 인성을 갖춘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고유의 개성 하면 또 에드윈 앱스를 따라갈 사람이 없겠죠. 이 뚱뚱한 주정뱅이 주폭을 일삼는 이 사람 에드윈 앱스. 저는 영화를 봤거든요. 캐스팅에 네. 상당히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요?
이렇게 못난 사람을 캐스팅하기에는 좀 안타까웠나 보죠. 아주 멋진 마이클 파스벤더라는 배우가 연기를 해서 네. 멋지긴 했는데 그 리얼리티가 좀 덜 사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BBC 다큐처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윤색을 한 거네요. 윤색을 어쩔 수 없이.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트위터로 조금 심심한 장사부님께서 영화 보면서 블루스가 어찌나 슬프고 무겁게 들리던지 그들의 눈물 냄새,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셨네요. 눈물 네. 냄새, 땀 냄새 납니다.
그러게요. 황미선님께서요. 1회를 들었다가 다음 회 내용이 궁금해서 쭉 다 듣고 지금 이제 본방 사수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노섭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듣다가 12년 뒤 다시 자유를 찾았다는 결말에 안도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네요. 노섭이 겪은 납치가 어디서든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래도 결말이 프리덤이니까 자유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나 싶네요.
결말을 모르고 이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였다면 참 고민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민정화님께서 때리는 것도 지치고 힘들지 않을까요? 저 저번에 그 토요일에 린치 관련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참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너무나 악마 같은 그들이 아, 어째서 그런 인간들이 같은 하늘 아래 살았을까 생각하면서 아직도 눈에서 아른거립니다 해주셨습니다. 아, 예, 그 이미지는 오래 가실 겁니다.
네.
아, 이승남님께서도 뭐 호치민에서 이거 청취하신다는
네, 맞아요.
소식을 전하시네요.
네, 이승남님께서요. 지난해 호치민으로 이사 온 후로 영미문학과는 여기서의 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보너스입니다. 두 분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책을 읽는 것보다 더한 재미를 주고 공감하게 하여 매번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호치민에서 이렇게 듣고 계시다니 저희가 더욱 고맙네요.
생방송으로 함께 하신다면은 오후 5시쯤.
네. 와. 그래요.
예, 한 4시간 차이 난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 항아리에서 솔로몬 노섭의 노예 12년을, RH 코리아에서 톰 프랭클린의 소설 미시시피 미시시피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대학로 해피시어터에서 공연 중인 연극 오 마이 달링 4월 6일 일요일 2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솔로몬 노섭의 노예 12년 이 작품은 미국 노예제의 폐해를 고발하고 있다는 가치 못지않게 19세기 미국 남부의 자연과 농경 생활과 문화를 매우 상세하게 알려주는 하나의 박물지로서의 가치도 대단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늘 그렇듯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런 가치의 첫 소개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곡으로는 Fugees의 Change is Gonna Come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 I was born by the river.